유다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으로부터 끊어버리시리라. 준엄한 말씀입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우체통에서 갖고 들어온 우편물을 뒤적이던 아내가 갑자기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아무개 집사님이 당회로부터 근신 징계를 당했대요. 한국에서 보내주는 어느 교회 주보를 보다가 당회 결정사항이라고 쓰여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소리친 겁니다. 달려가서 보니까 과연 아무개 집사를 3개월간 근신키로 하다라는 당회 결정이 쓰여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신 처분을 받은 이 집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중마고우로 지낸 친구로서 누구보다도 경건하고 누구보다도 정직하고 누구보다도 신실한 안수 집사였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다닌 이후로 늘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매일 새벽기도 참석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늘 하나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찬양할 때마다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은 1시간, 2시간씩 땀을 흘리며 기도하는 친구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를 보면서 저는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을지 상상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친구 교회에 1,000명 가운데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저에게 있었던 것을 저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실한 친구가 당회로부터 근신을 받았다니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잘못을 했길래 당회로부터 공식적으로 근신 징계를 받았는가. 궁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던 아내가 한국에 전화를 해서 잘 아는 권사님께 여쭈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당회의 근신 결정은 그 집사님이 요청했기 때문이라고. 최근에 결혼한 아들이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한 자신의 죄를 통감하고 또한 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로 양육하지 못한 죄를 통감하고 스스로 근신을 요청한 겁니다. 자신은 교회의 재직으로 섬길 자격이 없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실제로 지은 공금횡령죄, 논문표절죄, 간음죄가 드러나더라도 길을 쓰며 목회를 하겠다고 아우성치는 우리 뻔뻔스러운 목회자들과는 달리 이 친구는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교회 모든 사람들이 경건한 크리스천으로 존경하는데 스스로 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를 섬길 자격이 없다고 하며 스스로 직분을 내려놓은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친구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왜 이 친구가 아들이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만류하지 못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16년 전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을 버리고 딸을 데리고 나간 후에 지금까지 아들을 데리고 호라비로 살았는데 그동안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서 경제적으로 늘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해준 것이 하나도 없고 장가갈 때 아들 전세 자금은 말할 것도 없고 며느리에게 간단한 폐물 해줄 돈조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아들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이 친구가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걸 생각하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국으로부터 또 한 건의 우울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까운 친척 애가 이혼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1년 전부터 남편이 이혼하자고 해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신이 다니는 교회 목회자에게 오랜 기간 동안 상담을 받고 있었는데 그리고 저도 두 사람 모두에게 전화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설득도 하고 훈계도 하고 새벽 기도 때마다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왔었는데 이제는 관계가 더 악화되어서 이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부모의 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형제와 결혼했었는데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이혼하게 된 겁니다. 본인은 말할 것도 없고 부모 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가까운 친구의 자녀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가까운 친척의 자녀가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했다가 곧 이혼하게 된 것을 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여러 젊은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 책을 전체를 다 훑어보던 중 저의 눈이 고정된 말씀이 바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라기서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고 신구약의 다른 말씀들을 같이 봄으로써 기독교인이 비기독교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은 어떠한지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말라기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국을 정복한 후에 곧 포로 귀환령을 선포해서 바벨론에 유배되어 와 있던 모든 민족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신의 나라들에서 자신들의 전통을 따라 자신들의 신들을 섬길 수 있도록 배려해 줍니다. 이 조치에 따라 바벨론에 끌려와 살고 있던 유대인들도 유대로 돌아가게 되는데 먼저 538년에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임명된 스룹바벨이 1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폐허가 된 성전을 재건축합니다. 그 다음 80년이 지나 458년에 제사장 에스라가 2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그 다음 14년이 지나 444년에는 느헤미야가 3차 귀환자들을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주위에 무너졌던 성벽들을 수축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 왕과 이 세 지도자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시키시고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시고 다윗 왕국을 회복시키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신실히 지키신 겁니다. 말라기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활동했을 때 아마 기원전 5세기 중반쯤으로 생각되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1장과 2장 전반부에서는 제사장들에게 하신 질책과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2장 후반부에서는 백성들에게 전한 질책과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는데 우리는 오늘 2장 후반부 말씀 가운데 첫 부분 말씀만 봅니다. 말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기 전에 먼저 그들과 여호와에 관해 특별한 관계를 상기시킵니다. 1절을 보시면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의 지으신 바가 아니냐? 하고 묻습니다. 물론 수사학적인 질문은 강한 긍정을 의미합니다. 여기 지금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가졌다고 우리는 한 아버지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진리는 신명기 32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에서 모세가 이미 고백한 진리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사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32장 6절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서 아버지는 아담이나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같은 인간 아버지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으셨다는 말은 너희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일부라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지으신 나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구원하셔서 자신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신과 언약을 맺으신 특별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했습니다. 한 아버지의 자녀답게 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신의를 지키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괴사를 행하여 우리 열조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 자기 형제에게 괴사, 거짓을 행하여라고 번역을 하는데 대부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 서로에게 신의 없이 행하여 또는 서로와의 언약을 깨어라고 번역을 하고 NLT 성경은 의역해서 서로를 배반하여라고 번역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녀들, 곧 형제들인데 어찌해서 서로를 배신하느냐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열조와 하신 언약을 멸시하느냐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나는 그때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왜 내 규례와 계명을 지키지 않느냐고, 그래서 내 언약을 어기느냐는 말씀입니다. 11절을 보면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이 행해졌도다. 여기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현이 아닙니다. 유다의 동의어로 쓰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해서 산산조각이 났고 지금 유다로 돌아온 백성은, 유일한 이스라엘 백성은 유다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다는 언약을 어겼고 유다와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는 가증한 일이 행하여졌도다. 가증한 일은 하나님이 혐오하시는 일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1차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 곳곳과 수도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는 가증한 일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비로소 그 정체를 밝히십니다.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의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느니라. 여기 그의 성교를 욕되게 하여 하는 표현, 영어성경을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 영어성경은 그의 성소를 욕되게 하여라고 번역을 합니다. 많은 성경은 이방인의 딸과 결혼함으로 여호와의 성소를 욕되게 했다라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성소는 여호와의 성전을 가리킬 수도 있고 여호와의 백성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어떤 것을 의도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여호와의 성전과 여호와의 백성 모두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하는 것은 분명히 이방인의 딸인데 말라기는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이방인들의 딸과 결혼했는데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 시집올 때는 혼자 오지 않고 자신이 섬기던 신과 우상들, 자신의 믿음을 같이 갖고 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경우는 남편들은 아내의 믿음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아담이 이브의 꼬임에 넘어간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자들에게 교회에서 남자 가르치지 말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기에 NLT 성경은 이방인의 딸을 우상을 섬기는 여자들이라고 의역을 한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오경 여러 곳에서 구체적으로 금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서부터 4절에서 하신 말씀 하나만 제가 예를 들어서 인용해 드립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 일곱 족속을 모두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는 애기건 애벤 여자건 상관없이 다 모조리 죽이라고, 일체 긍휼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혹 살아남은 자들이 있으면은 그들과는 아무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언약의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말씀합니다.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라. 며느리건 사위건 일체 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내에게 유혹을 받아서 이방신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 하시는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졸지에 너희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니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 군데에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 오경 수많은 곳에서 선지자 수많은 곳에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유다 전역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겁니다.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까지 모두 이 일에 동참한 겁니다. 이런 자들을 보고 말라기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2절 말씀을 원어에 충실히 번역하면은 이 일을 행하는 사람은 깨우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지라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우리말 번역은 킹 제임스 버전을 따라서 평소문으로 번역하지만 다른 모든 영어 성경은 기원문으로 번역합니다. 끊어버리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깨우는 자나 응답하는 자나 하는 생소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당시 외적의 침입이 흔했기에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보초를 쓰는 자든지 아니면 보초가 외쳐서 응답하는 자, 깨는 자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깨우는 자나 응답하는 자라는 표현은 모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라는 말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야곱의 가문으로부터 끊어버리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의 가문으로부터, 그 얘기는 언약 백성으로부터, 약속의 땅으로부터 추방시키기를 원하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은 곧 영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보다 더 큰 저주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병에 걸리고 가뭄에 시달리고 외적의 침입을 받고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백배 나았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에서 끊겨지는 것은 저주 가운데 저주였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딸과 결혼했기에 너에게 그러한 저주가 내릴지어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너희는 구원에서 떨어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라기는 이 저주를 선포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는 죄는 속할 길이 없다는 말을 덧붙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지라도 끊어버리시리라. 왜 속할 길이 없다고 하는가? 우리 민수기 15장 말씀을 통해서 잘 압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죄죄로 사함을 얻을 수 있지만 짐짓 지은 죄는, 고의로 지은 죄는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인용하면 민수기 15장 말씀입니다. 그런 죄는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이기에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말씀합니다. 수많은 경고의 말씀도 무시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고의로 짓는 죄다. 더 중요한 것은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왜?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죄이기 때문에.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땅이나 하늘이나 땅 아래 바다에 있는 곳에 어느 형상으로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이 두 계명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두 계명을 어기면은 자동적으로 나머지 여덟 계명을 어기게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동적으로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회방하는 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시고 진노하는 죄가 무엇인가? 그거는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죄입니다. 근데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그를 따라가는 죄입니다. 이것처럼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아무리 날라리로 교회를 다니더라도 교회를 다니는 자와 결혼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젊은이들을 보면 2500년 전 예루살렘 성전에 드나들던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들과 똑같은 것을 봅니다. 주일마다 교회는 다니고 아침마다 개인 경건 시간을 갖는지는 모르지만 삶을 보면 주변 이방 자녀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서쪽으로 있는 블레셋 족속들, 동쪽, 북쪽으로 있는 암몬 족속, 그 밑에 있는 모압 족속, 그리고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에돔족,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아람 족속, 그리고 아수르 족속, 바벨론 족속, 그리고 더 오른쪽으로는 아라비아 족속, 저쪽 서쪽 남쪽으로는 애굽 족속, 이들과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신묘 막측하게 만드셨다고 하는 얼굴과 몸을 자기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이방인들과 똑같이 마음 중심을 아름답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외모를 지장하는데 수많은 시간과 돈과 정력을 낭비했습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과 초점을 발견하지 못한 이방인들과 같이 세상의 유행들을 바짝 따라가고, 주말이 되면은 당시에도 오늘날 쇼핑몰과 영화관과 카페를 전전긍긍하는 젊은이들과 같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데이트를 하고 결혼 상대자를 찾으면서 정말 존귀한 자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이방인들과 똑같이 세속적인 스펙을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펙을 늘리고 좋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맙니다. 물론 자녀들이 이방인들과 같이 사는 1차적인 책임은 부모들에게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것은 물려주지 못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유산으로 물려줘야 되는데, 그 목적으로 자녀들을 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고 징계해야 되는데, 하나님 경외하는 삶의 본보기를 보여야 하는데 그 신성한 부모의 의무를 게을리합니다. 등한히합니다. 대신 세상 부모들과 똑같이 자녀들에게 세상의 많은 잡지식과 잡기술을 가르치려고 애를 씁니다. 주위에 보면은 피아노 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고, 축구 잘하는 애가 수없이 많고, 컴퓨터 잘하는 애가 수없이 많고, 근데 그런 잡기술과 잡지식들을 누구나 다 시키느라고 수많은 정력을 낭비하고 삽니다. 세상 자녀들에게 뒤지지 않게 키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크리스천 부모라면 그렇게 키우지 말아야 되는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습니다. 자녀에게 본을 보이기 위해서라도 3일 예배와 구역 예배와 새벽 기도에 힘써야 하는데 경건한 삶의 본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당연히 자녀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결국 그 자녀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톡톡이 치릅니다. 본인이 불행한 삶을 살고, 배우자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불행한 삶을 살고, 부모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늘 근심과 걱정이 됩니다. 가정은 하나님 축복이 흐르는 1차적인 통로인데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기에 사회가 복된 사로 변화되지를 못합니다. 오늘날 사회들이 왜 이 모양인가? 왜 불의하고 불경건하고 무정하고 악과 그리고 불의가 판을 치는가? 세상의 현자들은 수많은 진단을 내리고 수많은 복잡 다단한 해결책을 제시하지만은 그 근원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가정들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 근원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정의 권위자인 부모가 공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근원적인 이유는 둘 다 하나님을 믿지 않든지 하나는 믿지만 다른 하나는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연합해서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많은 순진한 크리스천 청년들이 묻습니다.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쓰여 있냐고. 성경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생전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않기에 그 말씀이 어디 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오늘 말라기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인용한 신명기 7장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기원에서 읽은 고린도후서 6장 14절서부터 16절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함께하며,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단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말씀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믿는 자는 의인데 믿지 않는 자는 불의라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는 빛인데 믿지 않는 자는 어둠이라고. 우리 믿는 자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사단과 함께한다고 하시고, 또 우리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데 믿지 않는 자는 우상 안에 거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농부가 소 두 마리에게 멍해를 걸치고 경작하게 하지 않고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멍해를 메우고 밭을 경작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동물 모두 피곤하고 지치고 등은 다 긁히고 그래서 밭을 갈지도 못하고 결국은 주저앉고 말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와 나귀는 키가 다르고 몸무게가 다르고 발걸음 크기가 다르고 걷는 속도가 다르고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가정에서 한 멍에를 메고 사는 삶은 똑같다는 말씀입니다. 둘이 열심히 가정에 농사를 짓지만은 그러나 피곤하고 지치고 괴로운 겁니다. 무슨 일을 해도 이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전혀 행복하지 못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해서 같이 살면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가 변두리로 밀려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남편이 하지 않은 대로 따라하고 아내가 하지 않은 대로 따라갈 때 예수 그리스도는 변두리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 경건 시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자기 집에서 할 수도 없고 주말 되면은 갈 수도 없습니다. 선교사 지원하고 십일조 내는 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애들 양육하는 거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양육할 재주가 없습니다. 왜? 남편은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내는 세상 가치관밖에는 없기 때문에 충돌을 일으키는데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변두리로 밀려나든지 아니면은 배우자가 변두리로 밀려나야 됩니다.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고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겠다고 하면은 그때는 남편은 밀려나야 됩니다. 같은 집에 할 수 없이 살지만 자식 새끼를 위해서 할 수 없이 살고 그리고 남의 체면 때문에 할 수 없이 살고 그리고 서로 헤어지면은 불편하기 때문에 같이 살지만은 둘이 완전히 따로 놉니다. 너는 네 일하고 나는 내 일하고 서로 타치하지 말고 그리고 살자. 그리고 둘 다 가치관이 다르지만은 애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자. 물론 애들을 위해서 제대로 살 재주가 없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혹시 혐오스럽게 들리는 분은 없습니까? 유다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장막으로부터 끊어버리시리라. 아니, 교회 와서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가? 나 지금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자는 구원에서 끊쳐지리라는 말씀처럼 들리는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혼자 앉아서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주위에 구원받지 못할 절대 다수를 생각하면서 설마 그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할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리고 멸망을 향하여 치닫는 자들은 전부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질주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러기에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잘 알고 그 다음에 그 말씀 내가 받아들이기 싫으면은 성경책을 내던지고 교회를 떠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조금이라도 양심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간다면은 그때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고 내 형편과 처지를 다 내려놓고 대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은 여전히 내 배짱대로 살다가 멸망당하고 말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방신을 섬기는 여인과 결혼하는 것, 포괄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방신을 섬기는 배우자와 결혼하는 것, 얼마나 혐오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두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을 보면은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나와서 리포트를 합니다.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 얘기는 지도자고 일반 백성이고 할 거 없이 모두 한 통속이 되어서 이 땅 백성과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무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한다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딸을 취하여 아내와 며느리를 삼아 거룩한 자손으로 이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거룩한 족속은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섞이게 한다고 합니다. 방백과 두목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그 다음에 여호와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러워 낯이 뜨듯하여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한국에 있는 제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그 친구는 너무나도 신실한 크리스천이거든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마다 늘 감격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지난 십몇 년 동안 전화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친구입니다. 아마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스라와 같은 마음이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느헤미야서 13장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또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그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현실입니다. 내가 책망하고 저주하며 두어 사람을 때리고 그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로 저희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의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말해줍니다. 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동강이 나고 그리고 그 비참한 역사를 겪어야 했는가? 그 근원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이방 여인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거기 거하던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사위들을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솔로몬입니다. 그 수많은 이방 여인들이 올 때 자신들이 섬기던 그 수많은 세상 신들을 가지고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많은 젊은이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오만 가지 궤변을 떱니다.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데 결혼하는 문제만 나오면은, 자기가 결혼하기 원하는 사람만 있으면은 그때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피하려고 애를 씁니다. 뱀이 이브에게 했던 질문과 같은 것을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더냐? 정말 성경에서 결혼하지 말라 그러더냐 하면서 성경 말씀을 얘기해 주면은 내 경우는 예외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고.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들 가운데 이처럼 사랑하는 사람 못 봤다고. 또 이 사람이 얼마나 크리스천을 존경해 주고 크리스천의 믿음을 이해해 주는지 모른다고. 내가 교회 가는 걸 얼마나 지지해 주는지 모른다고. 사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남편 같은 사람, 의롭고 그리고 경건하고 남을 늘 돌보고 하는 사람 못 봤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나의 좋은 영의 동반자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영과 영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하고는 동반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줄 거라고 확신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헛소리도 보통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결혼하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건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해갖고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살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하나님이 총각과 처녀로 하여금 결혼하게 하신 그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질 것인가 안 이루어질 것인가. 이거를 물어야 되는데 이걸 묻는 젊은이들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시면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합하여 한 육체가 되게 하시는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는 부모가 모두 경건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결혼하기를 원하는가? 혼자로는 섬길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부부로서 함께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전도하지 못해도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낳고 이들 하나님 경외하는 자녀로 만들면은 하나님 크게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자 사는 게 백배 나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솔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내가 도대체 이 믿지 않는 사람 좋아하고 데이트하고 이 사람과 결혼하기 원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질문을 진지하게 진솔하게 한다면은 이제는 그와 결혼할 생각을 포기해야 정상입니다. 왜? 우리 믿는 자에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나와 상대방은 사랑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자는 자기 자신을 심히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그러시는데 믿지 않는 자는 세상을 음란히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모든 것을 부지런히 따라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게 달라요. 우리 믿음의 대상도 다릅니다. 우리는 뭐를 믿느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 발바닥을 믿고 삽니다. 자신의 짧은 두뇌를 믿고 자신의 형편짝이 없는 결단을 믿고 그리고 자신이 둘러싸여 사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부모 그리고 형제 이런 자들을 믿고 삽니다. 각종 학연, 혈연, 지연을 믿고 사는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도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기껏 생각해봐야 열심히 둘이 돈을 벌어갖고 이제는 우리 집을 마련하자. 그 다음에는 이런 차를 타고 다니자. 우리 애는 아이비리그 스쿨에 보내자. 썩어 없어질 것에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는 그런데 관심이 없거든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죄된 세상이지만은 제한적이지만은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데 소망을 두고 살거든요. 같이 살 재주가 없습니다. 기뻐하는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고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고 제일 중요하게는 궁극적인 권위의 출처 이것에 대해서 믿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모든 이슈를 놓고 성경책을 보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자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기껏 잘해봐야 세상에 노벨상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보자 누구나 존경하는 교육학자, 심리학자, 정치학자가 하는 얘기를 보자. 물론 그들을 따라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가? 우리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연합은 그것은 빛과 어두움이 같이 하는 연합이라고 합니다.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빛과 어두움의 속성이 있습니다. 빛이 들어가면 어두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빛을 쫓아내려고 하고 그리고 빛은 어두움을 쫓아내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이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사는 삶은 그런 삶입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쫓겨나야 되는 삶이.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전과 우상이 같이 공존해서 살려고 하는 삶입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제와 그제 각 구역에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쟁을 주기 위해서 왔노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주님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주 하나님이 되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하고 이웃과 화평하고 자기 자신 안에서 평강을 누리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주님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분쟁이 오는 겁니다. 가정이 파탄이 나는 겁니다. 가정 파탄 나지 않기 위해서는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에를 지지를 말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에 나와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렸어도 우리 선지서들을 보면 하나님은 쳐다보지 아니하시고 기뻐 받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계속 어려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의 딸과 결혼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인의 딸과 결혼해서 여호와의 성소를 욕되게 하고 여호와의 백성을 욕되게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지금 물리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은 자식이 없고 병이 들고 농사가 안 되고 외적의 침입을 받는 것은 그 근원이 영적인 데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이방인 아내를 맞이함으로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우리의 며느리나 사위로 맞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스펙이 좋다고 해도 믿지 않는 자녀와는 결혼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됩니다. 믿지 않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자를 며느리나 사위로 맞이하는 것은 너무나도 치명적인 죄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는 죄라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정이 똑바로 설 때 직장의 삶이 즐겁고 복되고 학교의 삶이 즐겁고 복되고 사회가 즐겁고 복된 사회로 변화됩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 배우자를 택할 때는 무슨 일이 있어도 믿는 자들 가운데서 택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주의 삶을 살지 않고 축복의 삶,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 유다는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으로부터 끊어버리시리라 하신 말씀 가슴판에 새기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자들을 귀히 여기고 찾고 데이트하고 그리고 함께 가정을 이루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